문답 열 번째 기독도보 제24기 누가 강도인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도적이며 강도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주 예수님은 여기에서 결코 이전의 선지자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계시를 받아 그리스도를 예언한 선지자들이 끊어진 후 400년 동안 유대 종교 사상을 지배해온 서기관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아니었으며 그들이 독단적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보다 먼저 왔었고 그들은 그리스도보다 먼저 왔었습니다. 주님은 결코 그들보다 먼저 온 선지자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직 그분 전에 왔던 그들이 도적이요, 강도요, 하나님의 양들을 훔치고 약탈하여 자기들을 따르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후의 침례. 이제 약세를 받은 믿는 이가 이제 거듭났다면 다시 물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결코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약세를 받은 사람이 이제 거듭났다면 물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묻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성경을 따른 침례는 바로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약세는 성경에서 결코 침례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약세를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따르면 역시 모두 침례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질문은 응당 이렇게 해야 합니다.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지금 거듭났는데 성경에 따라서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당신 스스로도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질문에 따르면 사람이 아직 거듭나지 않고서 침례를 받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이후의 침례라야 비로소 성경의 침례로 계산됩니다. 사람이 만약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는 한 사람의 믿는 이가 아닙니다. 성경의 침례는 바로 믿는 이를 위한 것입니다. 신약에서 침례에 관해 말한 곳 중에 그렇게 말한 곳이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약세가 침례로 계산된다고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약세를 주는 것도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침례를 장사에 비유합니다. 제약 안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침례를 받으면 그것은 바로 산채로 매장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거듭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부득불 성경에 따른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도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셨을진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고넬료의 일가족이 성령의 침례를 받고서도 여전히 물침례를 받았는데 왜 거듭난 사람들이 합당한 성경의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침례와 병고침. 요한복음 5장 6절부터 8절에 물은 전적으로 침례의 물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침례의 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또한 침례의 물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결코 우리로 침례의 물을 생각해야 할 어떠한 단서도 없습니다. 최근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침례의 물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한 것은 아마도 이것을 근거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일종의 마귀적인 가르침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이것을 떠나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성경에는 단 한 곳도 침내의 물로 능히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한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있는 곳이 없으며 이러한 가르침이 없고 이러한 예도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병 고치는 가르침은 잘못 해석된 성경의 한 구절에 근거하고 있으니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와 율법.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에서 율법을 온전케 하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전적으로 유대인에 대해 말한 것인지 아니면 이방의 교회와도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5장 17절은 주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한 사람도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자기를 모르거나 고의로 주님의 일을 찬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온전케 함은 바로 주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약 주 예수님도 율법을 온전케 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율법을 온전케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의 뜻은 주 예수님도 속죄했는데 왜 믿는 이들이 속죄하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19절의 계명은 바로 산상수훈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유대인에 대하여 말한 것이 아닙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산 위에는 원래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직 입을 열어 그분의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19절에서 말한 계명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사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의 단체에만 그리스도인이 가입할 수 있다고 했고 또한 마땅히 가입해야만 한다고 했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 외에 성경에는 결코 믿는 이들이 다른 단체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단체뿐 아니라 전도단, 기도회, 선교회는 말할 필요 없이 모두 성경에 없는 바입니다. 만약 이 이유가 믿는 이로 어떤 사회적인 단체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방면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명령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입니다. 어떤 조직과 단체를 막론하고 그 가운데에 불신자가 있다면 믿는 이들은 성경의 명령에 따라 거기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이들이 불신자와 함께 어떠한 단체에서 공동의 부를 도모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분별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침례와 만찬. 구주 예수의 침례의 참뜻을 깨달은 전도인이 아직 분명히 알지 못하면서 침례를 받은 교우들과 함께 만찬을 뗄 때 그들의 수준을 높여가면서 만찬을 같이 하는 것이 합당한지요. 그렇지 않으면 분별하여 나와야 하는지 거리끼는 것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모두 그들이 이미 구원받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이미 구원받았다면 침례의 참뜻을 알든 모르든 함께 만찬을 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그 지식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들과 같이 만찬을 떼는 것은 결코 성경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만찬상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앉는 것을 용납하거나 승인한 일이 없습니다. 정치와 종교. 반기 운동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합당합니까? 당연히 불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반기독교 운동에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 제국주의와 일체의 불법의 일은 우리가 반대하는 바입니다. 반기독교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성경의 좋은 가르침입니다.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주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으로서 교회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보다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야 하며 정치 또한 교회를 간섭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교회가 시국에 대하여 선언하고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이들 개인은 정부의 권리로서 정치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는 이들도 국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한 부분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가르침을 보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체의 본이시고 우리가 만약 그분이 가지셨던 정치의 관점을 따른다면 절대적으로 틀릴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이 정치가이셨습니까? 그분이 자기 본국의 정치를 간심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분이 여론을 대표하여 당시 팔레스타인의 장관들을 비평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분이 정치적으로 억압받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정치적 압제자를 비난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정치적 세력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4절, 13장 1절에서 3절, 마태복음 17장 24절, 22장 21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만 땅 위에서 나그네요 행인일 따름입니다. 누가 한 나라의 정치에 간섭하거나 관여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 나라 사람입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어찌 일본의 정치를 간섭하거나 관여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나그네요 행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정치와는 무관함을 표명할 뿐입니다. 누가 믿는 이들보다 더욱 간직에 합당할 수 있는가? 공정함과 도덕적인 것에 있어서 그들이 더 자격 있지 아니한가? 성경에서는 가장 관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되는 것은 율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율법은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는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이의 지금의 행위의 원칙은 반드시 국률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정치를 산상수훈에 따라 행할 수 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믿는 이들로 정치에 간섭할 수 없게 하며 율법의 집행자가 될 자격을 영원히 박탈하였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정치와 하나님의 교회를 영원히 나누었습니다. 믿는 이들이 만약 가이사에게 속하지 않으면 가이사에게 돌아가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으로 하여금 가이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오직 믿는 이들이 응당 나라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 장관에게 순복하라고 했지 결코 믿는 이들이 관리가 되어 사람에게 순복을 받으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디도서 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5절로 7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들이 강제로 우리로 하나님의 명한 일을 위반하게 하면 우리는 응당 사도행전 5장 29절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은 좋은 해석입니다. 우리는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복종하지 않거나 반항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돔의 성문에 앉아서 관리가 되려고 한다면 롯이 소돔을 개선하기도 전에 소돔이 이미 롯을 개조했을까 두렵습니다. 절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사람의 사진에 절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이 질문의 답은 자신이 직접 주님으로부터 얻어야만 합니다. 십계명에 따르면 가장 먼저 금지한 것이 다른 하나님으로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논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뿐 아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라고 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받은 명령은 그것들을 무릎 꿇어 경배하지 말라 합니다. 이것은 절하지 말며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에서 시작했든지에 관계없이 그것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